한 주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가장 핫한 뉴스만을 골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드코어 뉴스의 시간 썰전입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썰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금주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인물 이슈별로 저희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밤 9시 썰전 시작합니다. 이번 주 썰전 이슈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 대중들이 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예, 클럽, 버닝썬 사태인데. 처음에는 뭐 이제 뭐 폭행이 있었다가 뭐 경찰 유착, 무슨 마약, 모유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선전에서 이제 주목하는 것, 그 이면에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 불집에서 술 먹고 다툼이 있었는데 경찰이 또 업소를 봐줬구나. 익히 봐왔던 그림이잖아요. 아, 그런 사례가 또 터졌구나 생각했는데 김모 씨라는 분이 문제제기를 한 걸 보면 버닝썬이라는 데 가서 어떤 여자분이 구원을 요청하길래 자기가 도와줬는데 가도 이런 사람들한테 두드러 맞고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경찰한테도 두드러 맞았다. 이거 문제다. 이렇게
해서 공정원에 올린 거죠.
그렇죠. 네. 계속 이제 문제제기하면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해서 이제 커졌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처럼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시작은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버닝썬 이용객 김상규 씨가 직원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클럽에서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클럽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승리가 투자자들을 위해 성접대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수 정준영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의혹까지 확산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건도 두 개 아니에요? 네네. 이게 승리가 했다는 그 버닝썬을 둘러싼 유착이나 비위 행태 그게 하나 문제고 또 가수 그 정준영이 했던 그 행태 그게 사실은 더 놀라운 측면이 있는 거죠.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배포하고 그걸 길길대고 서로 간에 이게 그 문화적으로는 제일
네네네.
정말 이렇게 저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서 휘발성이 굉장히 큰 사건
그렇죠,
같아요.
예.
이게 영화의 주제도 항상 그래서 많이 되지만 성, 마약, 돈, 권력 네, 이 네 가지
폭력까지
그리고 폭력까지 이거를 다 이 그 결합한 사건이 제일 휘발성이 크잖아요.
네네네.
이 사건은 딱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강남의 그런 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와 문화 이것도 이제 국민들로서는 분노의 대상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흔히 그 하는 말이 그 있잖아요. 재벌은 자식이 왼수고 권력은 측근이 왼수고. 아. 근데 연예인들은 내가 보니까 친구가 왼수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드렸잖아. 그 유착 의혹이죠.
전 경찰청장 이름도 뭐 실검에 오르기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예.
카톡 대화방에 경찰총장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봐준다 이렇게 네네. 해서. 경찰은 청장이거든요.
그렇죠.
검찰은 총장이고.
그렇죠. 그렇죠.
두 단어를 섞어 놓으니까.
근데 용어는 뭐 어쨌든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그건... 사람이 뭐 봐주겠다라는 그래서, 게 이제 뭐 네. 유추가
그래서
되는 거죠.
예. 그게 보도가 되니까 전직 경찰청장이 나는 승리라는 사람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문도 내고 막 그랬거든요.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권력체인 개입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네 유흥업소와 파출소 간의 유착이 아니라 네네. 훨씬 더 돈을 가지고 있는
뭐 예.
탈세액을 보니까 뭐 600억 탈세하고 이런 정도 어마어마한 예. 기업이잖아요. 여기에 권력층이 비호를 했다는 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과연 비호를 했느냐의 본질인데 아쉽게도 이게 다시 연애가 찌라시 수준으로 다시 가는 것 같아요. 뭐 승리, 위대한 개츠비 뭐 이거 가지고 다시 뭐 논란이 되고 뭐 가수 누군가가 뭐 동영상 이것도 문제죠. 이게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걸로 가버리면 이거를 비호했던 세력의 실체가 안 드러나는 게 있어서 방향이 좀 엉뚱한 데로 간다라는 좀 안 좋은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이게 사건이 하나 터지면 어떻게 정의해서 어떤 해법을 찾아내느냐가 사실은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문제 딱 터지면 갈래를 잘 터서 요건 요렇게 고민하고 요렇게 풀고라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선정적으로 막 몰아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신문 보니까 권익위가 검찰에다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제보자가 경찰과의 어떤 그런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권익위에다 신고를 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좀 많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도 이렇게 되면 뭐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국회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영부영 하면 당장 국회의원들이 야 경찰은 못 믿겠다.
조정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
그래서 양쪽이 경쟁하듯이 해서 좀 뭔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동안 뭐 유흥업소라든지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그 유착이 된 사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사례로서 지금 네. 표출이 된 거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주는 게 위험하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는데 그 근거로 삼을 네네네. 소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이제 주는 쪽으로 가잖아요. 뭐 길게 보면 그게 맞는 방향인데 네네. 이런 문제들이 경찰 내부에 충분히 자정이 돼 있고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돼 있느냐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소극적이나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사권 문제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이 문제를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활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잘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우리 걸 좀 더 먹어야지 이런 게임을 하면 그건 역풍이 올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실력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뭐 어쨌든 이제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뭐 이슈도 있고 하니 그래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7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해서 이제 뭐 조사를 한다고 하니
또 더 늘린 것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두 배 더 늘린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건의 본질에 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네. 검찰과 경찰이 그리는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을 해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요즘은 이거 꼬리 자리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뭐 되게 하다 보면 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속대만을 덮었잖아요. 예. 요즘 불가능할 겁니다.
요즘 뭐 언론이 뭐 기성 언론에 뭐 SNS부터 해가지고 워낙 많으니까 뭐.
근데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터져서 이제 관심을 덮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오래 가다 보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얻을 거예요. 좀 어지간히 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만 잘 관리하면 저는 상당히 본질에 접근해서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 주 동안
이 사건 자체가 이게 K-POP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갖고 있는 이미지와 브랜드를 자칫 잘못하면 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빅뱅이라고 하는 네. 그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은 우리 시대의 서글픈 초상.
네.
저는 문제는 있는 그대로 파헤치고요. 네. 해법에 대한 고민을 더 좀 진지하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자, 이어서 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5.18 유공자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 신분인데요.
전두환은 참여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라!
자, 그래서 준비한 금주의 재판은요, 피고인 전두환 39년 만에 광주 법정 출석인데,
전두환 씨의 혐의는 자신의 회고록 등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겁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광주 법정에 서게 된 거죠.
몇 번 이제 뭐 안 된다 뭐 이러시다가 이제 직접 이번에는 출두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동안 이렇게 출석 못 한다고 자꾸 이제 놓쳤던 이유에 비춰보면 너무 정정하시더라고요.
네, 뭐.
꼿꼿하게 걸어가고.
알차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이 안 좋다는데.
기자들이 뭐 이렇게 막 몰려오니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보면.
현미래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구인합니까?
내려!
감지포 명령 구인합니까?
내려!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은 정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왜 이래 이러는 거 보면서 아 정무적인 판단력이 상당히 흔들리는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졸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그것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쟁점은 두 가지죠.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죄를 물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명예에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가능하고
네네.
그렇지만은 사자 명예에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핵의사기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허위 사실 적시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쟁점이 된 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일단 네네네. 중요하죠. 그래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범죄 요건이 일단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헬기 사격은 거짓이라고 했어도 쓴 사람이
네네.
자기는 정말 그렇게 믿고 썼는지 아니면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알면서도 썼는지 이게 이제 고의성 여부를 따지는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거죠.
네.
헬기 사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군부의 주장은 시위대가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폭도화되기 시작하면서 군이 자유권을 발동했다 이거거든요. 우선 이제 헬기에서 이렇게 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자유권 발동이라 어렵거든요. 시민이 아무리 무장하더라도 헬기가 만약에 조준 사격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자유권 발동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헬기를 쐈다고 조비오 신부가 말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 1시에서 3시 사이에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라는 걸 자기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권 발동은 언제 됐냐면 21일 16시 35분경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유권 발동 전에 총을 쐈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것도 자유권 발동이라는 게 엔트리가 되는 거죠.
네네네.
그게 두 가지 의미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변호인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전원 빌딩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흔적들이 탄원들이 남아있는데 국과수나 여러 기관들에서 해보면 이거는 헬기 사격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네네네. 얘기들이 많이 나와있거든요.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는 추정을 합니다, 대체로.
그 회고록이 나오기 3개월 전에
네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한 감정서를 냈어요.
네네네.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지를 하고 이 책을 그 출간을 했는지 아닌지도 쟁점이 되고
네네네.
변호인 측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고 조비오 신부가 봤다는 고 시각하고 실제 지금 이게 날짜가 안 맞는다. 뭐 이런 것하고도 지금 증거가 불충분하다. 뭐 이런 걸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 주영복 국방부 네네네. 장관인데 자기는 12.12 이후에 전두환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직접 받은 적이 없다. 발포 명령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는 거죠. 일단 그걸 진실이라고 보고 이기성이라고 해 당시 계엄사령관 하신 분도 있습니다. 13시 경에 발포가 있었는데
네네.
내가 자유권 발동한 거는 16시 35분에 결정돼서 한 19시쯤 돼서 오후 전 7시쯤 돼서 내가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나는 모르는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론하는 거는 정식 지휘계통을 밟아서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별도 그 당시에는 하나위라는 게 이제 워낙 그 똘똘 뭉친 사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을 통해서 발포 명령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라는 추론이 하나 가능하고요. 제가 국방위 할 때 군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사석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네네. 이게 뭐 도대체 우리 시민들에게 왜 총을 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조심스럽게 추론하는 게 뭐냐면 공수부대가 가는 거는 적으로 상정하고 가는 겁니다. 공수부대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이미 사실은 발표 명령이 허락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뭔가 좀 설명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다른 해석 자체는 또 이런 게 있어요. 부마항쟁 때 공수부대가 마지막에 네네. 갔을 때 시민들이 공수부대가 들어오니까 겁을 먹고 해산인을 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를 처음에 투입한 거는 발포를 하기 위해서 투입한 게 아니고 겁을 먹으라고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상황 전개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게 되니까 공수부대가 발포를 하고 이랬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증언이거든요. 이쪽에서는 목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관계된 사람들의 증언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오공충문회, 광주충문회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헬기 사격 얘기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때 사실 제대로 했으면 왜냐하면 생존자들도 많이 있고 밝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뭐 전단 정권이니까 그 자체가 불가능했고 민주화된 이후에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제대로 이걸 했으면 나왔을 텐데 그때도 이게 정치 쟁점만 되면서 이렇게 잘 안 됐던 문제라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많이 지나긴 했어요. 저는 최대한 해서 우리 사회 국민적 합의로 이거는 정리를 해내는 게 맞다.
자, 그럼 이제 그 4월 8일 날 이제 열릴 예정인데 이 재판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4자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속을 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미 전두환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고 또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면 꼭 인신 구속을 해야 이게 모든 죄가를 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사의 재판정으로 좀 넘겨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방식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전두환이라는 이 자연인
네네.
뭐 88세 이 노인 한 분을 구속하느냐 뭐 처벌하느냐 이건 별 부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뭐 실제로 쿠데타 한 주역들이 뇌제를 인정하시려서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이른바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 흐름이
그래 그 저기 제마원 씨가 이제
그렇죠.
뭐 연희동 골목에 나타나
이 흐름을 우리가 자시하면 안 되거든요. 전두환이 영웅이면 저는 이순신은 악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두환이 영웅이면 저는 박정희는 옥황상제가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같이 전도가 되는 거고 다시 이런 흐름도 형성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세운다 그럴까요?
네네네.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이게 또 공론화되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런 문제제기하는 우익들이 일본의 우익을 닮아가는 거 아니냐. 일본의 우익들이 전쟁 책임을 지금 인정 안 하거든요.
네네.
그 위안부도 인정 안 하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 우기기 시작하고 계속 이런 몰상식하거나 전혀 납득되지 않는 짓을 하는 이유가 일본의 우익이고 그거는 전범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고 하기 위한 목표의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 쪽도 그렇게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좀 정리를 해내는 게 좀 좋다.
정리라는 게 그럼 뭐 이제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요.
네네네.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매듭을 지어주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국방위원 할 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 2월이에요. 국회 통과시킨 게. 작년 9월 때 발효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위원회가 출범을 못했어요.
네. 한국당 이제 그 세 명을 추천해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명을 자격미달이라는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죠.
네, 5.18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항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수층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끌어안고 자신의 이념적 뿌리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권력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면 보수가 살아남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만원 씨 같이 일방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비정상적인 주장을 하는데 혹해갖고 거기에 막 말려든다 그러면 그리고 그게 마치 보수의 전체 이미지나 모습으로 비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도 이 사람들이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치 않다는 정치적 판단이 더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판단을 청와대가 해서 굳이 그걸 배격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제가 좀 다른 생각인데 이렇게 세 분을 추천했거든요.
네네네.
한 분이 성향으로 보면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가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근데 그분은 오케이 했거든요. 청와대가 문제 없다 해서 됐단 말이에요.
자격분이 뭔지 된다.
된다 이렇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성향을 갖고 저는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화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자료를 덜 낸 게 있다 그러면 자료를 충실하게 내면 아마 오해가 풀릴 거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왜 이걸 우리가 했는데 왜 네가 무슨 권한으로 반려해버리냐 이러고 이제 싸움을 거니까 결국 그러면 작년 9월에 출범해야 될 위원회를 위원 추천 안 해서 지연시키더니 또 그럼 이걸 핑계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진상규명 자체를 좀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지 말고.
네네.
아니 뭐 보수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건 충족되는 분 해서 이번에 깔끔하게 외덕 짓고 가는 게 한국당으로서도 반드시 네네. 필요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국회 추천의 경우에는 좀 경계에 있거나 약간 미흡한 네네. 점이 있더라도 그냥 그 국회가 추천을 한 거니까 정치적으로 그냥 수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이제 그런 선상에서 자유한국당은 이해를 하는데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추천을 안 해서 이 위원회 자체를 판을 깨리려고 한다는 오해는 네네네. 안 받게 행동하는 게 맞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한 줄평으로 기사에 대해서 마무리죠.
과거에 땡전 뉴스라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9시 때 보니까 땡 하면 이제 전두환 뉴스 나왔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전두환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의 땡전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현실의 재판정보다 역사의 재판정이 더 무섭다.
네네. 네, 기획특집 릴레이설전 초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의 박용진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기 동주천시 연천군의 김성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네. 지난해 또 유천산법으로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데 근데 또 동료 의원들은 유천산법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구에서 그 유천 사실 원장님들한테 좀 반응이 예, 좀
실제로 의원님들 고생 많죠. 왜냐하면 원장님들한테 항의도 받고요. 또 이제 압력도 많이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고생은 그분들이 다 하고 광은 제가 팔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 본인이 한번 이제 내가 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런 표현은
아 그래요? 네. 우리 저 의원님들이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고 들어보니까 방법을 아시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와서 막 울고불고 이제 그러시면 저 박용진이랑 안 친하다. 일단 선을 딱 그런 거지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 친하고 그러니까 어떤 원장이 그러더래요. 네. 페이스북 보니까 박용진하고 사진도 찍으셨던데요. 아, 그거 잘못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뭐 동료 의원들, 저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고생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든 야든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미래 생각하고 하루빨리 유치원 한번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김성훈 의원님 같은 경우는 73년생이세요. 네. 예. 한국당 지역구 이제 최연소 의원이신데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네. 보니까 피부가 네. 다르시네. 다른 의원님들하고
그래.
네. 네.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그런지 그런데 네. 또 한국당 초선 의원 모임 또 대표를 또 네. 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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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초선 의원들의 어떤 저 모임 개최나 아니면은 또 뭐 전달을 했을 때 가감없이 또 막내가 좀 전달하라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뽑아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본인, 보니까? 네.
본인이 겸손하게 얘기하는 네. 건데 한국당 젊은 초선 얘기하면 김성훈 의원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말하고 뽑는 것만은 아니고 리더로서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방송에 나가면 다른 의원들 안 좋아요. 뭐 리더니 어쩌니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되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이렇게 분위기 좋습니다만 예 이분들 이제 갖고 얘기했어서 아마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니 제가 네. 그렇잖아도요. 사실 녹화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분장하면서 보다가 거기 이제 TV가 있는데 소리를 줄여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조용하다 갑자기 이태리 의원이 나와서 막 이랬는데 네. 그 무슨 소리는 저희가 줄인 상황에서 계속 막 이러면서
원내 수석
네. 뭔가 했더니 야 이게 아주
불타오르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부대표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언제 대통령을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는데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그 표현,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그 정도 약간 좀 시끄러웠습니다만 그때 이제 나가신 거잖아요.
나가기로 일단 각본에 돼 있어 중간
나가. 네. 그 연설문은 제가 미리 봤고요. 근데 이제 고대목에 딱 걸리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내 수석부 대표는 본회의장의 행동대장이거든요. 역할이 행동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움직이면.
아, 따로 나가야 되는구나.
알아가야 됩니다. 대표로, 예. 바로 뛰쳐나가야 되는 역할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화도 많이 났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민망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한테 죄송하고요. 제가 국민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 저런 거 좀 안 하면 좋겠다 했던 모습을 제가 연출했기 때문에 저도 뭐 면목이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그것대로 제가 매를 맞더라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른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분명한 항의는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초선 중에 이제 막내이기도 네네네. 보니까 본회의장에 이제 맨 앞자리였습니다, 제가. 네. 그래갖고 이제 가까이 이제 고개를 돌렸고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을 때는 아주 심한 표현이 있다 치더라도 단상에서 그냥 네. 뭐 샤우팅을 한다거나 네, 네, 네. 아니면은 뭐 야유를 보낸다거나 네. 그것도 그렇게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전에 볼 수 없게 거의 한 25분을 하더라고요. 시간적으로 25분 동안에 네, 네, 네.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퇴장하시기도 네, 네, 네.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이게 주변 눈치를 보고 일어서서 하시고 아, 왜 저렇게 좀 오바를 하실까. 이거 내년 총선용 청와대 눈도장 찍기 전당대회 같았어요.
그렇게 또 보시는구나.
이제 원내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나경원 주연의 민주당 의원님들 조연에 네네네. 아주 다이나믹한 드라마를 연출해가지고 국민들 관심을 얻게 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그 실을 좀 얘기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연설이라고 하는 게요. 네네네. 사실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신문 정치면 한 켠에 그냥 나는 정도로 보통 끝났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끝나고 나오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앙증맞게 이렇게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준 건 뭐냐면
네, 사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아이고야 이거 혹시나 우리의 정당한 항의나 문제제기가 정치적으로는 저렇게 제1야당 원내대표가 나 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발판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지층을 뭉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진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게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아 총선이 가까웠구나. 모든 길은 총선으로 통한다.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야당 원내대표로서 이슈를 만드는 측면도 있지만은 주장하는 바를 하여튼 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소위 그 지지층과 반대층을 명확히 가르려는 갈라치기 전략이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한 여당의 대응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당이 하려고 하는 거는 자유한국당 어쨌든 수구정당 뭐 이렇게 그 도로 침박당 뭐 이런 프레임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총선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거대 두 정당이 양극화 모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중간은 없구나. 정말 좀 씁쓸한 느낌.
그러니까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저는 듣겠다는 자세입니다만 야당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건 잘못된 거라는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이른바 나경원 띄우기로 귀결될 거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제가 좀 약간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나경원 대표는 떠도 됩니다. 대세 지장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최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나치게 우클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욕먹을 각오하고 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는 이 발언은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근거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기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탑 스포크스맨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11월 운영위에서 이걸 거론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끝났어요. 그때도 항의는 좀 했죠. 끝났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본회의장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하는 무게가 다른 자리 아닙니까? 이건 가렸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게다가 나경원 대표는 자신을 친일파라고 지적한 시민을 고발해서 벌금 700만 원 결국 물렸잖아요. 시민이 발언할 수 있는 것도 문제 삼았던 분이 야당 대표라고 해서 말을 막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가리고 시민은 입을 열게 해줘야죠. 본인이 보여준 태도에 비해서 난 너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또 이번에 대해서.
예, 발언의 문장만을 네네네. 가지고 이렇게 좀 문제 삼는 거는 한쪽 면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발언을 하게 된 취지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국민들은 진짜 민생 좀 챙겨달라, 네. 경제 좀 살려달라, 마음껏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 좀 해결해달라 이런 식의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 네. 자꾸 문재인 정부는 북만 바라보고 김정은만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 그런 충정심에서 그런 충정심에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이해합니다.
네. 이 말을 뭘 이해를 해.
말을 이해한다는 거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를 모르는 말입니다. 예.
사실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 그래야 나경원 원내대표가 뜨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아플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두 개의 연설문을 사실 좀 찾아왔어요. 하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다명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야당 대표로서 했었던 김종인 민주당 네.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뭐 문제가 많았던 시절이에요. 네. 박근혜 그 당시 정부에. 재미있는 건 김종인 대표 연설에서 단 한마디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 그리고 대한체제를 만들어 나갈 테니 우리한테 정권을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다른 당들에게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자기 내부를 향한 성찰을 네네네. 보여줬어요. 그래서 첫 시작을 세월호 아직 돌아오지 미수습자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공감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었던 것 중에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해가야 될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나눔은 더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도 해요. 그리고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그를 위해서 중부담 중복지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이미 입증되고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찍혀서 고난의 길을 가죠. 그러나 저는
시작이었죠, 예.
그거를 보는 국민들은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막말하고 띄워서 이렇게 하고 나오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아, 저분이 제시하는 바가 뭐고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많은데 왜 굳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좌파 11번 뭐 써왔어요. 좌파 11번 종북 3번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아쉬움이 근본적으로 있는 연설이었어요.
네네네. 제가 이제 두 분 연설 아주 좋은 연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제일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때 국회에서
아 맞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개 그런 유형의 연설은 정말 지극히 드물고 야당은 아주 험하게 공격을 하고 여당은 또 그걸 뭐 방어하고 이런 네네.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턴에서 저는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총선 전이라서 이제
그리고 총선 전이기 때문에 발언 수위가 세고 그런 부분들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번처럼 그렇다고 해갖고 단상을 25분씩 이렇게 해서 아예 발언 자체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 것도 제가 보지 못하는 관계이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이 여당 대표가 국가원수모독죄 그거 없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런 게 있었던 적도 네네네. 없고 국가모독죄는 있었지. 그런 것까지 들이대면서 과거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문제 될 수 있는 부분만 자꾸 문제를 삼아서 그렇거든요.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김종인 대표님이나 아니면 유승민 대표님 네네네. 아주 훌륭한 저기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하셨는데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번에 교수단체 대표 연설 전체 풀텍스로 보면은 정말 우리 당에서 다시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명 연설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장조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그쪽 부분만 부각이 돼서 그렇지. 저 입장에서는 전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고쳐야지 될 부분 따끔하게 고치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저는 좀 이렇게 여당에서 좀 여유롭게 좀 경청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였습니다. 그 이른바 막말 대단자. 근데 야유 저희가 항의하고 야유만 했지 중단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느냐? 이거는 이른바 색깔론을 전제로 깔고 하는 선언 논문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그러면 위적행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적국의 대변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북한은 적이잖아요. 그럼 적의 수석 대변인이면 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은 얘기잖아요. 또 하나 나경원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은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중앙일보 7월 24일자에 보면 북한이 대동강의 기적 이루도록 지원하자라는 본인 기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입장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지금 북한이 까다로운 상대인 건 알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통일에 도움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 와서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한 거는 다 잊어버리신 것처럼 공격하는 거잖아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반대 정당의 특권입니다. 반대하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을 좀 지키고
네네.
그거는 안 넘어가는 선에서 누가 더 잘하느냐를 싸워야지 누가 더 선을 잘 넘어가느냐 갖고 싸우면 이 구속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연설도 있었고요. 바른미래당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뭐 짚어주신다면요?
예, 저기 홍영표 원내대표님이 이제 노동계 출신의 네네.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이제 교섭단체 대표 네네. 연설에서 대기업 노조를 또 거론을 하시고 또 노동의 유연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 인상을 차지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이제 유심히 듣고 네네. 또 다시 이제 복귀를 해봐도 네. 사실은 이게 좀 알맹이가 없는 그런 교수단체 연설이지 않았나.
네.
장롱표 청사진만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네.
또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은 네. 이제 전 정부 탓을 하시고 막 이렇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면피용으로 이렇게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되지 않았나.
저는 홍영표 대표 연설이 끝나고 눈여겨봤던 게 우리 김성원 의원이었어요.
아,
예. 맞은편을 딱 보거든요.
아, 예.
자유한국당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 의석에서 유일하게 혼자 박수 치더라고요.
아,
뭐 도움 안 돼, 도움 안 돼.
네. 편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내용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참 훌륭한 원이다. 이렇게 이제 박수 치는 걸 보고 그럼 나도 내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고는 박수 쳐야지 했는데 그 사단이 나갔고요.
네.
쳤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 박수 좀 사태입니다.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가 노동의 유연성과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본인 친정 쪽을 향해서 약간은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를 예.
용기 있게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관영 원내대표의 얘기는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그 만기 청남이라고 이제 언론이 표현을 해요. 그 왜 이렇게 모든 그 청와대가 다 중심이 돼서 가느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출발은 만기 청남이라고 불리면서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얘기하는 바고 또 우리가 야당일 때도 얘기했었던 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나 우린 잘한다고 했는데 아, 또 야당에서 볼 때는 제대로 못하는 게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점검하는 그런 뭐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너무 편파적으로 같은 야당인데 김관영 대표님이 얘기한 거는
전장이시잖아.
저 마지막으로 그냥 예. 한 말씀 드리면 왜 나경원 대표 같은 연설이 보수층이나 일부 중도층에는 오히려 환호를 받는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뭐 심한 발언이고 이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 한쪽에서는 그래도 박수를 받는가.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분노나 실망 이런 게 한쪽에서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여당은 저희를 오히려 그걸 좀 주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또 두 분이 이제 갖고 온 소식이 이제 4대강 사업. 그래서 이제 일부 보를 세 개는 해체하고 이제 두 개는 상시 개방 쪽으로 이제.
22조를 들여 4대강의 보를 완공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일부 보를 해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는 해체, 영산강 수계에선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보수정권 그림 지우기입니다. 보수정권이 한 것은 전부 부인하고 전부 부정하면 본인들이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두 분이 갖고 오셨는데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그 4대강 살리기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를 항상 이제 물부족 네. 국가라고 네.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관리 주요 국가라고 아, 이렇게 예. 분류가 됩니다. 예. 왜냐면은 또 이게 상하 하산 계수가 네. 크기 네. 때문에. 강수량 자체가 하절기에 집중이 되고 그냥 쫙 빠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지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국가 백년지 대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것을 뭐 지금 정치적 논리로 보를 해체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하천의 자연성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봤고요. 녹조 라떼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본 거고 세 번째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했을 때 들어가는 유지 비용과 지금 그냥 보를 해체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 요거를 비교를 해서 보를 유지하기보다는 해체하는 것이 나은 것은 해체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제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닙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쉽고 답답한 건 그 분명히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일단 현장 닦아서
보도교를 만들었어요. 공관이
그런 것 같아. 우리 4대강 보 사업이 적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권이 한 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거예요. 환경 이념을 내세워서
정부가 이념에 의해서 결정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봐라. 좌파 정부가 해나가는 이 일방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만들 때 일방적이었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금 방식은 일방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점을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네. 제가 좀 세게 좀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4대강 제가 뭐 쭉 그 청와대에서도 지켜봤고 그 뒤에 과정도 알지만 보를 이런 식으로 답을 정해놓고 그 보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문재인 정부 그 정책 가운데 이게 아마 제일 실정으로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뭐 지금 절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과정 자체가 지금 답을 정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조사의 내용이나 평가 방식 그리고 이 그 결과들 이런 거 보면 보를 해체할 수 없는 내용을 갖고 지금 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 사안을 정치로 낙인 찍고 그리고 이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과학이 아니라 아집에 의해서 보를 해체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비춰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해가지고 이제 답정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답을 네. 정해놓고 너는 따르기만 해라. 뭐 이런 건데요. 예, 우선은 그 기획위원회 이제 구성 자체가 네네. 이게 상당히 편파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을 내렸을 때. 이 저기 4대강 반대 교수협의회 회장 또 예. 환경운동연합에 계신 분들 다 4대강을 반대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답은 정해놓고 뭘 해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야당의 반응이야말로 답정입니다. 뭘 한들 그거는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공약이 뭐냐면요. 제가 듣기로 대통령은 지을 때 돈이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럼 이거 허무는 게 꼭 능사인지는 잘 따져봐라 라는 게 대통령의 지침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던 단체들, 환경단체들은 집권하자마자 빨리 없애라고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집권한 지 지금 2년 다 돼갈 때 좀 이걸 꺼내놓은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게 답이 정해져 있었고 정치적 결정이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 온 타임이 아니다. 진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개 보에 대해서도 다 해체라고 결론 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다른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실제로 고인물이 썩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저기 이명박 정부 때도 감사원 감사를 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도 조사위원회 됐고 감사원 감사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보 때문에 물이 섞고 있다는 얘기는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감사원 결과들과 기존의 결과들이 수질이 나빠졌다고 하는데 수질이 좋아졌다고 나온 데가 더 많아요.
나빠졌어요.
왜 제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데이터 갖고 얘기하세요. 그럼 저희 데이터 될게요. 네.
자, 42%가 개선이 됐고 42%가 43%가 그 현상 유지가 됐고 십몇 퍼센트만 나빠졌어요. 이걸 어떻게 나빠졌다고 십몇 퍼센트가 나빠진 걸 나빠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평가를 한 걸 보니까 최종 보고서가 7월에 나오게 돼 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수질이 좋아졌다는 평가 항목들이 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다 제껴놓고 중간 보고를 갖고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통계를 갖다가 자기 입맛대로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범죄 행위라니까 이 국가 사업을 갖다가 무슨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반론해보죠. 뭐 저는 상당히 예전을 갖고 했던 사업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화나는 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를 말씀하시는데 금강의 3계보의 녹조 발생 일수가요. 사업 전에 평균 53일이었습니다. 사업 후에 135일로 늘었습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전국의 생활용수, 고급용수, 농업용수 중에 물 부족량이 해소된 게 몇 프로냐? 고작 4%입니다.
자,
다 들어보세요. 다 감사원에든 조사 결과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으면 아니라는 좀 반론의 주장도 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집권에서 지금 2년이 다 돼갈 도록 보도 해체 안 하고 있는 이 정부가 졸속이라고 하면 22조를 2년 만에 때려박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리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낙인 찍어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재미 봤잖아요. 4대강 사업을 실패한 봤습니다. 사업으로 규정을 해서 정치적으로 재미를 많이 봤지.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지어도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데 3, 4년 걸려요. 그거를 유지 보수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서 내버려 뒀다가 그 내버려 둔 결과도 감사원 결과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금강 영산강 수질 평가를 한 건데 BOD는 금강이 17% 개선됐고 COD는 4% 개선됐고 총위는 47% 개선됐고 총질수는 18% 개선됐고 크로필레인은 24% 개선됐어요. 이게 감사원 결과라니까.
개선되는 게 항목이 있고요. 나빠진 항목이 아니, 따로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좋아진 거 나빠진 거를 그거를 절대적으로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책 사업으로 돈을 국민들 세금을 지은 거를 그걸 왜 허물어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허무는 거거든 지금.
저는 말씀하시는 거와 관련해서 유지보수의 비용과 혹은 그것을 없애서 얻게 되는 비용 어떤 경제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사회 자연환경적인 어떤 그 평가를 같이 좀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이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조심스럽고 의견 많이 수렴하고 계속 토론하고 합의하고 협의해서 갑니다. 백제보 같은 경우에요. 주변 인근 농민들하고 협약도 맺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가고 두드러 부수고 이게 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포인트로 221개의 지점에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또 인근 농민이라든지 인근의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 관련해서 협약 밀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과거 정부를 지울리게 한다라고만 얘기하시면 저는 절대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강은 누가 제일 잘하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네요. 네네. 앞뒤를 다 봤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 주변 사람들의 보호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의견들을 더 수렴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가 없을 경우에 제가 물 빠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모래톱이 이게 나타났다고 이런 걸 좋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금강에서도 아파트에 조망권이 없어진다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로 접근하지 말고 이거야말로 정책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죠. 다 16개 다 없애자는 게 아니잖아요. 따져봐서 여기서 유용한 거는 살리고 문제가 있는 걸 해체하는 건데 이거를 무조건 해체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4대강에 대한 여론의 심판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4대강 여론 심판을
끝난 거
끝났다는
아니에요?
게 바로
그걸 우리가 다시 재론해가지고
다시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해보면 결과가 저는 원전과 신고리 원전처럼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전문가들이 지식을 내놓고 정보를 내놓고 그걸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여론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니, 저는 공론화위원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아니, 그걸 한번 이용을 해보시라고
찬성하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요. 찬성하면 과학이고 반대하면 과학 아닙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이런 걸 하고요. 예. 우리 두 분이 마무리로 뭐 한 줄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청심보다 민심을 귀중하게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치는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당이 더 깊게 보고 멀리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 예.
저희 다 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얘기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너무 쟁점을 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 물은 썼고요. 끓는 물은 씻는다.
네.
저는 정말 정책으로 그 해야 될 일을 네. 정치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까지도 얘기를 보는 시간입니다. 시공조설전 세계사 평행이론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중국에서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인데.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 조작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named Lulu and Lala came crying into the world as healthy as any other babies a few weeks ago.
허 교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보균자의 정자와 일반인 난자의 수정란에 편집한 유전자 가위를 주입해 항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디까지 미칠지 이게 굉장히 관심 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시공조설전 이번 주제는요 의학의 발전입니다. 이 소식들 접하셨는데 이 네. 영화에서나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맞춤하기 그리고 의도는 뭐 좋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술 발전이 윤리적 인문학적 발전을 갖다 초월했을 때 역사 속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네네네네. 있거든요. 우리가 꼭 기술이 발전하는 최고 속도로 질주를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저질러버렸다는 거에 대한 충격은 너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제 뭐 오늘 저희가 좀 의료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또 해볼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참 의료가 정말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네. 이게,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네네.
네, 하나 그 일본하고 다른 부분은
다른 점은.
일본에는 그 한의사가 없다는 거죠.
아, 한의사가, 네. 예.
메이지 시대 초기에 서양의학으로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의학?
그 이전에는 한방의학이 있었어요. 쭉 한방의학 전심이었어요. 그러나 역시 서양주의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한의사 자체를 불법화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러나 제가 한국에 왔더니 뭐 경희대학교라든가 어떤 대학교에는 한의 학과가 있는 거잖아요. 제 초등학교 친구도요, 요새 그 30년 만에 만났는데, 여기서 한의사가 됐어요. 예. 굉장히 신기해요. 일본 사람으로서는.
그러네.
통야의학이 살아있다라는.
아하.
예.
그, 제가 한국에 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길 때가 병원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싸잖아요. 예.
제가 한번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태권도 대회 나갔다가 얼굴에 이렇게 눈 이쪽에다 찌끼를 맞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엎어져 눈이 시뻘개지니까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가서 1박 2일 동안 딱 선생님이 눈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퇴원해도 된다. 큰 부상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얼마 치료비가 나왔는지 이걸 쪽지를 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000만 원대예요. 1박 2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부모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학교 보험으로 커버가 돼서 그런데 근데 만약에 보험을 못 드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끔찍했을 것 같고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멀쩡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보험 회사가 좀 힘이 약한 보험 회사다. HMO라고 그래가지고 보험 회사가 센 회사가 있고 약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두 환자가 와요. 근데 이 사람은 HMO가 굉장히 센데고 이 사람은 HMO가 약한데요. 그럼 이 사람 먼저 치료해줘요. 그리고 병원비도 따르게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미국 친구들도 취직을 할 때 그 고용 계약서에 연봉이 낮아도 아하. HMO가 이쪽이 센데면 직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지 병원 가서 먼저 치료받고 그다음에 치료비도 싸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선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제 이런 의료보험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제가 이제 사유리안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진짜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성형외과가 도심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성형외과는 다 이제 이면도로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성형한다라는 것 자체를 약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네. 요새는 그 한국에 원정 해가지고 성형하는 그 여성들이 좀 많아지고 네네. 있고요. 네. 2017년의 동계로는 6천 명 정도로 일단 기록이 되어 있는 게 6천 명 정도인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일본의 그 여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한류 스타들이 얼굴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미포와 아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 그러니까 요페우가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또 일본어를 잘하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돌아갈 때 얼굴이 많이 바뀌어버리면 그 요건에서 그 문제가 되죠. 네, 이런 문제가 주의사항도 나와 있고.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각 나라마다 특화된 거라 우리나라 이제 성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의외의 나라가, 헝가리가.
치과로 유명하다고.
치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 헝가리가 치과인지.
우리나라가 성형 관광이면 그쪽은 치과 관광을 갈 정도로 한 지역에 1,000개가 넘는 치과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상태가 어떻고, 어딜 가서 싸고. 어느 정도. 가격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다 나온다고.
아, 비교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요. 네. 그 일본의 의사가 되는 국가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헝가리가요. 통합니다.
헝가리.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암 치료하는데 그 면역세포 치료 같은 것들이 발달해서
그렇죠. 일본에서 현재까지는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그다음에 반사선 치료였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자 너무 힘들고
예예. 예. 그 최사의 암 치료법이라고 해서요. 면역세포라는 것은 자기 몸 그러니까 환자 몸 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그 꺼내서 배양해서 다시 그것을 반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환자가 갖고 있는 힘으로 암세포하고 싸우고 그렇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지금 이게 일본에서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원전도 치료 면역 그 세포 치료로 그 일본에 많이 갑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옛날에 진짜 평균 수명이 35세도 안 됐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삶이 정말 윤택해졌는데 과거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19세기 중반이 넘어서야 이제 뭐 파스텔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병이라는 것이 세균 때문에 감염돼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생기기 전까지 몰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생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수술을 하던 그 도구를 가지고 손도 안 씻고 그냥 다른 또 환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감염이 일어나요.
병원에서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죽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고정관념이 심했냐면은 그때 이제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손을 씻었더니 환자들이 덜 죽더라.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의사들한테 뭐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하기 전에
지침.
손을 좀 씻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의사 곁에 했는데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하나 이상한 설을 발표해가지고 내 손이 더럽다는 거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았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의학의 발전이 미숙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전에 저항하려는 힘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의학사의 이제 가장 큰 획기적인 어떤 그 발견이 항생제, 마취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세균이 어떤 병의 가장 큰 원인이다.
1840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마취 수술을 했다 그러죠. 후 감염이라든가 또는 이제 환자가 고통 때문에 하느라고 이제 잘못하는 경우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균이 감염을 시킨다는 거 알려졌어요.
네네.
근데 그 세균을 그럼 어떻게 죽이냐 말이죠. 그것 때문에 대책이 없었는데, 1928년인가,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죠. 우연히 발견해서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항생제를 만들어서 현대의학에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지금은 우리가 환자는 잘 먹여야 되고 잘 보살펴야 되고 잘 씻겨야 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관념도 서구 의학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관념이 아니죠. 크리미아 전쟁 185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부상병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나 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땅에다가 판자 하나씩 깔아놓고 하나씩 누워있으라고 그러고 소리를 제일 먼저 지르는 사람한테 의사 선생님이 먼저 가서 시술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성이 환자를 인간적으로 케어해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간호라는 그 분야가 생기게 됐는데 이런 인간적인 부분
인식,
네. 인식 이런 거에 또 사실 현대의학과 중세의학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사실 이제 그 제가 지난번에 그 작센하우젠이라는 데 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갔더니 생체 실험하고 이런 시설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생체 실험을 통해서 그때 비극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사실 그때 그 결과물들이 지금 아이러니하게 지금 의학계 아주 굉장히 많이 쓰여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는데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만주 하우르핀에 만들어진 질산밀부대가 그거는 그 세균 전을 하기 위해서 세균 폭탄이죠. 그것을 그 만들기 위해서 질산밀부대가 만들어졌고요. 그 일본의 교토 대학의 의사였던 이시시로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가요. 거기서 세균을 쭉 연구를 합니다.
아, 배양을 하고.
예, 네. 그것을 3000년 전도에 중국인, 조선인, 네네네. 그리고 몽골인, 네. 러시아인, 그리고 예, 포로에다, 네. 그리고 미국인들한테도 다 실험을 한 거죠. 또 그 톤산 실험 같은 것도 했어요. 실험, 예. 왜냐면 일본은 원래는 그 중국을 침략하기 전에 소련을 그 침략한다 이런 네. 계획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준 집안에 가서 어떻게 그 인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인내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톤산 시험을 한 것인데 그것도 살아있는 포로를 갖다가 마이너스 30도 이상까지 해가지고 그 과정을 쭉 관찰하는 거죠. 굉장히 뭐 안마의 짓인데요. 네. 굉장히 뭐 안마의 짓인데요. 네. 근데 오로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동할 수가 있는가. 찬물 혹은 파르파르 크림 물에 집어넣고 그렇게 실험도 했고요.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근데
것을
그 했어요. 아이러니하게 그 책임자가 나중에 무죄를
예, 무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하고의 거래.
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다 가져갔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시로는 그대로 교토대로 돌아갔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교수급이 40명 정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일본에 원래 대학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그 일본의 의학계를 리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의학의 발달은 그 사람들의 공헌이라고도 하지만 상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현재 그 일본 아베 수상의 외할아버지 키신 오브스케가 일본 수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그 만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31부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실상. 네, 그러나 키신 오브스케는 A급 전범 혐의자였는데 불륜하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사람이 미국하고 731부대의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딜을 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
현대의술 뭐 앞으로 이제 어떤 과제가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저희가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가장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생체 이식이라든지 DNA 변형을 갖다 어디까지 수용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네네. 굉장히 맞아요. 앞으로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현대 기술로 거의 뇌세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를. 대단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제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중하다는데 이런 현대의학의 놀라운 혜택이
공평하게 이제 주어져야 되지. 예.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본이 그 질삼일부대 아주 그 금식강과학을 토대로 해서 일본 의학이 발달을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한
조별의학성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먼저 반성을 해야 되고 사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발달을 된 의학으로 갔다가 인류의 많은 공헌 오늘 그 일본이 해야만이 과거를 지수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의학의 어떤 발전의 선제 조건이 사실 뭐 기술도 그렇습니다만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이죠.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2013년 2월 시작해서 6년 넘게 현안에 대해서 날카롭게 네, 또 색다른 시선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희가 307회를 끝으로 설전에 잠시 좀 공백기를 갖습니다. 예. 이주 의원님은 사실 이제 저희 프로와 함께 뭐 인생이 바뀌었다고도 뭐 종종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두문 정치경제연구소 네, 이제 소장님으로 시작하셨고, 지금 이제 의원으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죠. 저는 설전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다라는, 뭐 지금까지 자리 잡는데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전은 좀 클래스가 다르다. 시사 프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하니까. 그 프로의 일원이었다는 것에 대한 뭐 자부심, 영광 이런 게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 프로를 열심히 봐주신 분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도 거의 2년 가까이 네. 이 프로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방송이다. 쟁점을 정확히 정리해주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1년간 제가 고생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게 좀 괜찮지만 했는데
공격수가 될 만하니까.
저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 공부했고요.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항상 느끼는 건데 이 정치가 사실은 뭐 생물이라고 하는데 정치가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또 정치인분들도 또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썰전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썰전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bye, my love. 진한 국물 설렁탕 도가니탕 전문점 푸주오. 공무원 강의는 에듀피디. 신선한 초밥, 다양한 즐거움 쿠쿠. 화물 콜센터는 화물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JTBC